요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더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말씀 다 강해 설교로 나누었고요.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여호수아 내용을 몇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개괄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단락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장부터 4장인데, 이 부분은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몸은 광야에 있기는 합니다만 마음도 생각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실제로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단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이렇게 돌로 비석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윤곽에서 몇 가지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로 보자면 애굽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디로 가고 싶으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을 박아 딱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구원인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정했다면 그럼 더 좋은 곳으로 갔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택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하죠. 만약 이스라엘에게 너 어디로 갈래 했으면 우리는 미국으로 갈랍니다, 우리는 중국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심판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그러했던 인류에게, 그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단지 육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과정, 방법을 거쳤는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쫙 하고 둘로 갈라졌고 그 강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다 이렇게 밟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방법,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곳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마치 첫 번째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홍해와 요단강은 규모에 있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니 두 번째 세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조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뭐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물론 요단도 비가 안 올 때와 비가 많이 올 때는 강 폭과 깊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보면 이 추수할 때가 되고 해서 강이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깊이가 깊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넓고 깊어졌어도 한강만큼 넓거나 깊지 않습니다. 압록강만큼 넓거나 깊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 조금 폭이 없다가 좀 많아졌다 이런 거지 건너가기 불가능한 만큼 그렇게 막 엄청난 강이 아니에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놓고서 차를 타고 가도 몇 분 동안 지나가야 이제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요단강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저 앞에 보이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떠했느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그래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이었는데 요단강은 어떠했느냐. 요단강 건널 때에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넉넉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빈손으로 왔어도 그 자리에서 자 배 만들어서 타고 갈까 하고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도 상황도 넉넉하고 시간도 많고 강도 건너갈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너희가 한번 그냥 건너가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거죠. 또 이 건너갈 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겉모습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이 따라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특별히 역사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때들도 있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장막 가운데 거할 때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직접 선포된 것 이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선포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정탐꾼 사건이 왜 있었는가? 사실 정탐꾼 사건을 잘 보면 가서 여리고가 어떠한 지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정탐하는 내용 잘 안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뭘 보고 들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난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나 정탐꾼들의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린 참 제일 많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기를 원하곤 하지만 그럴 때가 많지는 않죠. 종종 영적인 리더들에게 혹은 신앙생활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잘 결정하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권면과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때로는 직접,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마귀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세대는 불행하게도 불신앙으로 살아서 다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세대는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두 번째 세대는 그래도 더 나은 믿음으로 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대는 땅 한 평을 갖지 못했지만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기억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조금 더 훌륭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대는 완벽했는가?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릴 만큼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에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보면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대가 야 저 정도면 가나안 땅을 다 받아 누리기에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첫 번째 세대인데 두 번째 세대 어디서 나왔나요? 광야에서 나왔죠. 키울 때 어떻게 키웠나요? 광야에서 키웠죠. 그러니까 별다른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키운 저 녀석들이 나중에 도대체 무슨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별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뭐 이거 그냥 야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렇게 죽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대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 세대를 볼품없는 상황에서 낳아서 키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태어나 성장했던 두 번째 세대, 심판받았던 첫 번째 세대의 후손에 불과한 자들, 그들이 구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고 쫓겨났지만 그들이 후손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생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첫 번째 세대가, 심판받은 그들이 낳은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 속여먹고 형제 속여먹고 도망가서 바닷 아람에 가서 나이 10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일하면서 살았죠.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먼 타국에 가서 해외에서 노동자로 살았던 야곱이 거기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낳았던 자녀들, 별다른 뾰족한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세대의 본질과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낳았던 후손들,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낳아서 키웠던 후손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게끔 돌을 쌓게 하시거든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내가 너에게 구원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구원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멀리 바라보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이제 개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이와 같은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야에 있어도 혹은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가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